함께 찾으실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시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먹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재미난 지점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도들을 지칭했던 호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죠? 3장 1절에 봐도 내 형제들아. 3장 12절에 봐도 내 형제들아. 물론 오늘날에는 이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형제 자매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합니다. 이제 원서로 당시에 썼을 때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는 내 형제들아 라고 쓴 거죠. My brothers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야고보가 직접 기록했을 때는 남성형 단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였습니다. 야고보에서 처음으로 여성형 호칭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랬죠. 간음한 형제들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간음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맥락이 없잖아요. 뭐 지금 뜬금없이 그 여인들, 그것도 간음한 여인들을 불렀을 리가 그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구절은 이 간음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도 있다라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본들이 존재하냐면은 간음한 형제 자매들아라고 실고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혹시 각주가 달려 있다면요. 제 성경에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 보면은 1번에서 밑에 작은 글씨로 또는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아마 이 사본을 이렇게 필사했던 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이 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의 이 원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원본이 있었다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비유하셨습니까? 신부죠. 자기의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혼인관계로. 여기 구약의 이 특별히 선지서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이 혼인관계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매우 중요한 비유지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똑같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자기와의 혼인관계에 사용하세요. 뭐 신약에 보다는 구약에 더 풍성하게 많이 나오죠. 특히 이 호세아서에 이르면은 정말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창녀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간음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육신의 간음은 그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뭐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뭐 죄도 아니라 하잖아요. 그 사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법적 비난을 넘어가지고 이 윤리적 비난도 받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가끔 그 아이 친구들이 막 우리 맘즈 보이프렌드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을 때 저는 아직까지 참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라는 뜻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세상과 친구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간음이 성적인 관계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영적인 간음,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5절에 그 까닭이 나오지요. 그 까닭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즉 질투할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할 때요, 시기 없는 사랑, 질투 없는 사랑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고 누구를 만나고 다녀도 시기하지 않는 넓은 마음이 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죠?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어제 한국 야구 경기에서 재밌는 모습이 잡혀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봤는데요. 날씨가 더웠는지 그 치어리더가 작은 휴대용 선풍기로 그 더위 식히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어떤 아저씨가 부채질 해주는 장면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결국 예, 마누라에게 이 압수당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딱 걸렸습니다. 그죠? 얼마나 아저씨 딴에는 안쓰러워 보이는지 치어리더에게 부채질을 하다가 그걸 또 카메라맨이 정확히 포착을 해가지고 어제 그 NC 다이노스하고 무슨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인가 보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던 모든 그 야구 팬들은 저 아저씨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이거 질투고 시기일 수 있죠. 그죠? 바깥이니까 저 정도로 끝났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집에 가면은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핸드백에 넣었던 부채를 다시 꺼내는 순간 예. 저 안에 그 시기심과 질투를 갖다가 우리가 그 죄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적 성향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 시기와 그 질투가 없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저렇듯 시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저 아저씨가 치어리더도 시원하게 부채질 해주고 아내한테도 흡족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안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약간 헷갈리기 쉬운 말씀이 있긴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은 말씀이겠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시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이 시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겠죠.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사랑의 본질에 시기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지나친 형태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시기하냐? 왜 질투하는지? 사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와 관계에 그 마음이 기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이 관계성의 감정입니다.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요, 느끼지 않아요. 우리 그 빌 게이츠가 저번 주에 뭐 빌딩 한 채를 사고 뭐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 빌딩 한 채를 샀다더라 하면요. 안 그러면 뭐 럭셔리한 이 개인용 비행기를 구입했다더라는 소식 별로 그렇게 시기심, 이렇게 질투심 안 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촌이 땅 샀다 하면은 그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가 빌딩 한개산 거는 배안 아픈데, 옆집 사람이 좀더 넓은 집 이사 간다 소식 들으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시기심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나보다 잘났다라고 해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데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 좀비 그 케이트 미들턴이죠. 그때 막 떠들썩했습니다. 이 350년 만에 영국 왕실에 처음으로 입성한 평민이었습니다. 이 평민이 영국 왕실에 들어간 경우는 350년 전에 한번 있었고, 이 3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왕자와 결혼할 때 세계 이슈가 되죠. 그 세인트 앤드류 대학 그 CC 아닙니까? 그 윌리엄 왕자가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 입학하자 그 학교에 그 아가씨들이 막 난리 났다 안 합니까? 왕자와 어쨌든 한번 연결되고 싶어가지고 온갖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거기 또 온갖 타블로이드들이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꾸며내고, 결국 그두 커플도 만났다 헤어졌다 몇번 반복했다가 결혼에 성공한 경우 아닙니까? 그때요, 저는 뭐 우리나라 여성이 아니라서 제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큰그 질투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다 싶거든요. 아이, 저뭐 왕자 결혼하는구나, 나와 상관없다. 케이트 미들턴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기심, 질투심 느끼지 않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케이트 미들턴과 윌리엄 왕자와 비교할 때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안 유명한 내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 하면은 질투심이 생깁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강남에 뭐 40평 아파트를 사니 마니 시작하면은 막 옆에 남편, 자는 남편 깨우죠. 깨워가지고 내 친구 이번에 40평 신혼집 강남에 그거 차려가지고 시댁에서 어디 남편 병원도 차려준다 카더라 하면, 또 남편은 막 무덤덤하게 아이고 잘 됐네 친한 친구라면서 하면은 막더 성질나죠. 저게 이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관계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났다 해서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 느끼잖아요. 부러움은 다르죠. 부러움은 관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부러울 순 있어요. 아, 빌 게이츠의 부가 부러울 순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선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아니에요.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뭐 25살 먹은 올해 그 손흥민 선수, 뭐 1년에 60억 넘는 연봉을 벌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느끼지 않아요. 아, 뭐 대단하네. 뭐 부러울 순 있겠죠. 아, 내 친구가 나보다 돈 100만 원더 많이 벌 때, 그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친구는 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 있습니다. 뭐 S교회라고 표현하죠. 그 교회 부목사로, 뭐 아니면 뭐 전도사로 이번에 누가 갔다더라. 여러분, 이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하지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신학교에서는 난리 납니다. 야, 누가 거기 갔대 하면 막 난리 납니다. 사실 그 S교회 같은 것은 1년에 한명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1, 2, 3차 심사 다 뚫고, 그 문을 뚫고 들어간 전도사 한명 나오면요, 이 시기와 질투의 도가니를 볼수 있습니다. 저거는 맨날 학창시절에 농땡이만 치다가 아버지가 저 교회 담임하고 친하더라, 뭐 친하다더라, 뭐 인사 잘한다더라, 뭐 부탁해가지고, 야, S교회 그 가봐야 뭐 알고 보면 별거 없다더라. 저런 데 가봐야 한 달에 한번 설교할 기회에 뭐 생길동 말동하고, 맨날 야근에 뭐 배우는 건 행정 업무밖에 없다더라. 남은 자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앉아 있습니다. 보면 보통, 예,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기와 질투가 잘못되면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헛뜯고 그 친구가 은연중에 망하기 바라고, 그 교회에서 뭐좀 잘못해가 쫓겨나기 바라고, 그에게 들려올 나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싫어하는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파괴와 멸망을 향하게 될때 죄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방향으로 갈때 유익합니다. 아까 그 부채질, 그 부채 빼앗아가고 핸드백에 넣어버리는 아주머니, 그거는 죄 아닙니다. 그건 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 아저씨가 좀 순진하다면 순진한 거, 좀 멍청하다면 멍청한 거죠. 그죠? 예. 연인 관계에 시기와 질투가 없다면요, 결혼에 골인하기 힘들어요. 다들 경험하셔서 잘알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시기와 질투는 관계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본성에 들어갑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바로 익속성을 말합니다. 파괴적인 시기, 뭐 파괴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는 우리와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으신 질투인 것입니다. 4절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것, 7절에 가니 더욱 구체화되죠. 아예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결국은 마귀와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이 마귀와 벗하고 싶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것만이 인생의 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그 추녀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못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우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이 100명의 이 남자들을 투입해가지고 미리 작전을 짜고 이 100명의 남자들에게 예쁘다 예쁘다 하게 만들면은 그 여자를 못났다 생각했던 그 남자조차 100명이 예쁘다 하면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요. 정말 매력 없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건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아 저거 얼마나 대단하냐 대단하냐 하면 우리가 끌핏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학창시절에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걔네들은 대개 보면요. 좀 조숙합니다. 참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요. 선생님에 대해서도 쫄지 않고 말 대꾸도 따박따박 잘하고 교복 입고 당당하게 담배도 피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그런데 그런 친구를 저희 부모님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은 사귀지 말라 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내 눈에 매력적인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나는 선생님 말하면 막 무서운데 저 친구는 따박따박 막 말 잘하고 교복 입고도 막 눈치 보지 않고 담배 피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걸 아니까 어른들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 마귀 아주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이 예쁜 여자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마 어릴 때 무협지 좋아하신 분들은 알만한 이 지종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홍콩의 대표적인 작가 김용인데요. 뭐 영웅문 시리즈 쭉 썼습니다. 의천도령기라는 작품에 주인공이 장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무림 정파 출신이에요. 엄마가 무림 사파 출신이고 읽으셨네. 원래 아시겠지만 정파와 사파는 서로 원수관계가 같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맺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힘이 대단한지 이 엄마 아버지는 정파고 엄마는 사파인데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 장무기를 출생해요. 핍박을 엄청 받아요. 결국은 그 부모가 모두 자결하게 됩니다. 이 정파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 엄마가 장무기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요. 절대로 예쁜 여자를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황당한 유언일 수 있죠. 엄마 아빠 복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 믿지 말라. 이 자기 엄마가 미인이었거든요. 이 엄마는 이 장묵의 아버지가 이 사파 출신인 자기와 결혼을 함으로써 대의를 거슬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이 장묵의 인생에 많은 미인들이 거쳐가지만 이 어머니의 유언으로 인해 장묵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매일 건강한 식단 먹는 사람 보면요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맛도 없는 거 그거 먹으니까. 병에 걸리면 그새 깨닫지요. 후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다 매력적이다. 아, 그거는 가질만해. 그거는 좀 애써갖고 얻을만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 본질상 이미 사람들 100명이 그걸 매력적이다 해버리면 우리 눈도 속기 쉽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시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좀 전에 본 그 야구장 영상처럼요. 아저씨 눈에는 그 치어리더 매력적이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내가 시기한 순간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날 밤 분위기 우리 안 봐도 뻔합니다. 저걸 또 카메라맨이 왜 하필 포착을 해줘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부채 빼앗은 아주머니가 그래도 뭐 봐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언제 진지하게 뉘우치면 내가 다시는 땀 흘리는 치어리들을 봐도 내 부채질 해주지 않겠습니다. 아내만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지하게 뉘우칠 때 뭐 용서해줄만 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 주세요. 9절 말씀 우리에게 기회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보면은 우리 보고 울라 하는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 내 실컷 울고 있는데 울라고 하지? 내 실컷 즐거워 이거 하고 있는데 근심하라 하냐? 이게 사실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세지요. 뉘우치는 자세. 만일 저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봐달라 하면요, 그 안에 성질만 더 긁는 셈입니다. 이 첫 번째로 구절 말씀이 회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면요, 두 번째로는 세상과 벗했을 때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과 벗하면요, 우리 얼굴에 웃음이 넘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넘쳐요. 마귀의 세상에는 고통이 있지 않아요.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참되고 진실한 기쁨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웃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침울한 분위기의 매음굴이나 룸사롱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언제나 음악이 넘쳐나고요,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술집 여자의 웃음, 손님들의 웃음. 그러나 그 웃음이 정말 진실한 기쁨인지 우리는 뭐 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돈을 추구하면 삶의 기쁨이 넘쳐나죠. 왜 기쁨이 없겠어요? 인상 쓰던 얼굴에는 웃음이 나고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그 정도 돈은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못하는 것 없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간만에 휴가 내가지고 좀 쉬면서 즐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의 특성이에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그릇된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웃음을 바로 지금 애통으로, 그런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명하십니다. 술집 여자에게서 얻은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얻은 슬픔과 근심이 천국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얻은 웃음과 즐거움보다 말씀으로 인해 내 양심의 고통과 슬픔, 이것이 더 천국에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죽일 때에야 반전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기쁨은 누구나 예상 가득해요. 우리 주변에도 늘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거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정도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맛본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이 더 흔들리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늘 많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던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를 본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겠죠. 세상은 그런 기쁨 못 줍니다. 돈 주고 몸 편안한 기쁨은 줄 수 있어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그 사람을 동시에 용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에 찬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건 세상이 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궁금하면 우리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비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 많았다고 했죠. 이들에 대한 비방 역시 심했습니다. 야, 저 게을러가지고 가난에 틀었어. 공부할 시간에 나가서 이 폐지라도 줍고 하면 저 뭐 밥이나 굶냐? 뭐하고 있냐? 조상이 죄를 지어서 저렇다. 이런 비방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 돕기 어려울 수 있어요. 비방은 쉽습니다. 그것 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너희가 그 판단하지 마라. 돕고 보면 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돕는 거지요. 그거 뭐 판단할 거 없습니다. 야, 저거 도와주면 뭐 저 더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 마귀와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치어리더 부채질 해주면서 아내와 사이 좋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지요. 마귀가 주는 기쁨으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시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되려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먼 곳에서 이 이민교회, 그것도 여러 교회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뜻하심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이러한 동일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준 웃음과 즐거움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차라리 애통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이 두 마음 품은 자들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모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때때로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과 친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에 두고 또 치어리더 부채질 해주듯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불가능한 거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참 사랑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듯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는 데서 얻었던 기쁨과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즐거움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 주실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참된 평안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높여주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한 소망, 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